에베소서 53번 메시지. 교회의 이러한 측면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과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것과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 되었듯이 그분의 배필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사랑과 빛의 문제입니다. 사장에 있는 사도의 권면은 은혜와 진리를 그 기본 요소로 하는 세 사람의 초점을 맞추었고 5장에서의 권면은 사랑과 빛을 그 기본 본질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며 사랑과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예표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자신들의 존재를 변화시키지도 않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생활이 바꿔지기 위해 이 예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그림. 성경에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의미심장하고도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조류들이 아담에게 이끌어지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아담 속에는 배필, 즉 그에게 어울리는 누군가를 취하려는 갈망이 있었지만 육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필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동안 여호와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건축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생명과 본성과 형태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셨을 때 아담이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아담은 마침내 자신의 배필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한 육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분리된 두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완전한 한 사람, 즉 두 개의 반쪽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라고 여겨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의 단위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실제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창조된 우주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잠드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가 열려져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직 죄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만 언급되고 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산출합니다. 이 생명은 또한 갈빗대로 상징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라는 성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꺾이우지 않는 뼈는 파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는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교회는 신부로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로 예비됩니다. 이 신부의 건축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배필인 교회를 얻으십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하와는 아담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하와가 사실상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지닙니다. 더욱이 신장에 있어서도 하와는 아담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신장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한 단위.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때 완전한 한 단위가 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온전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교회가 없다면 당신은 단지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들은 완전한 한 단위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나 타락한 인간 본성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 생명과 본성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배필이 되려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서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형상과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리로만 알지 말고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양육하시는 그리스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시고 소중히 품으시는가를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육될 때 어떤 것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반드시 공급으로부터 나옵니다. 공급이 없으면 양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풍성으로 교회를 양육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함이 체현된 분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은 그 풍성을 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 자신이 누리신 바로 그 신격의 풍성으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증명됩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경작하는 분이요, 심는 분이요, 농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는 흙에서 흡수한 것으로 가지들을 양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흙과 물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포도나무는 흙과 물에서 풍성을 흡수하여 소화시킨 다음에 가지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양육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흡수하고 동화시킨 아버지의 풍성으로 교회를 양육합니다. 교회를 양육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과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나 말씀은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는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또한 생명의 공급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양육되려면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그분의 내용물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접촉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생명과 생명 공급의 체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거할수록 말씀을 더욱 접촉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양육하심을 더욱 체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격리됨이나 분리됨이나 고립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때 양육하는 공급이 끊깁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함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양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교회 집회들은 양육하는 집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집회와 성도들 간의 교통 역시 양육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양육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며 순수하게 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양육하는 말씀이 또한 씻는 말씀, 즉 깨끗하게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 내적 존재의 조직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풍성을 받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고 생명과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양육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양육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품으시는 그리스도.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 측면은 양육하는 것이고 외적 측면은 소중히 품는 것입니다. 양육되는 것은 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분배되는 것이요, 반면에 소중히 품는 것은 외적으로 따스하고 안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히 품음은 환경에 관계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 안에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미풍처럼 실재가 됩니다. 이 따스한 미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정하게 위로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환경 안에서 이런 것이 발생할 때 그것은 환경 자체보다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주님의 임재를 능가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온화한 미풍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소중히 품으심을 체험합니다. 이 소중히 품음은 위로와 안위와 안식을 포함합니다. 교회 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비록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자주 주님의 소중히 품으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없는 환경 안에서 잠시라도 있게 되면 우리는 기후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부드럽고 따스한 미풍이 더 이상 불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전에 누렸던 무언가를 상실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즉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소중히 품으시는 환경과 분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따스하게 되고 위로받고 안위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중히 품으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단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소중히 품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로 소중히 품어지게 됩니다. 내 어린 손녀는 다만 자기 엄마의 임재 안에 친근이 있기를 때때로 갈망합니다. 그 엄마의 임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손녀에게는 안위가 됩니다. 그 엄마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스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 존재를 소중히 품으시기 위해 다정함과 따스함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 집회 가운데서 체험합니다. 집회는 소홀히 하고 다만 집에서 교통하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슬퍼집니다. 집에서의 교통이 제 아무리 누림이 있다 해도 거기에 분위기는 집회 안의 분위기만큼 따스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의 영적인 기운은 얼마나 즐거운지. 이 분위기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소중히 품어집니다. 주님이 교회를 소중히 품으시는 것은 주님의 품으시는 임재로 생기는 분위기에 의해서입니다. 이 기후와 분위기와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안위와 치료함과 깨끗해함과 용기를 줍니다. 어떠한 분위기도 교회 집회들의 분위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교회 집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양육함과 소중히 품으심은 함께 동반됩니다. 양육함을 통해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 공급을 누리고 소중히 품으심을 통해 외적으로 위로하고 안위하는 분위기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품는 분위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역의 모든 말씀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히 품으심 아래서 우리가 양육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지는 교회는 강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함과 소중히 품음은 교회의 분기시며 매 집회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집회 안에 양육함과 소중히 품음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아닌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합당하고 정상적이며 건강하다면 당신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에 소중히 품으시는 분위기를 누릴 것이며 이 분위기 안에서 양육하는 생명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돌보시는 방법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섬세하고 부드럽고 친근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누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가. 하와가 아담의 아내인 것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더 나아가 하와는 아담의 증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30절의 증가는 29절의 신부를 말합니다. 주님이 증가하셔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신부를 얻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뒤따르는 모든 무리는 반드시 그분께 가야 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증가가 되기 위해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요한이 이에 대해 분명한 말을 했지만 기꺼이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가 옥에 갇히고 목베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침례자 요한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모든 증가, 즉 신부는 그분의 증가가 되기 위해 신랑에게 갔습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증가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만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밝혀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런 예배의 각양 측면들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뿐 아니라 합당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남편들도 그들의 책임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부담은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동시에 다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글에서 바울은 결혼 생활을 교회 생활에서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둘을 함께 말했는데 이것은 결혼 생활이 사실상 교회 생활의 일부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의 결혼 생활 또한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런 예표입니다.